6장하고 7장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6장은 산발랏이라는 또 다른 지방의 총독인데 그 사람이 자꾸만 꼬셔가지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7장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참여한 사람들 이름들 적어놨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면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제목인데요. 그런데 성벽을 쌓으면은 외부로부터 적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벌어지는 분열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성벽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내면은 성벽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적 영혼까지 막지 않습니다. 돌로 된 성벽보다 영적인 저항력이 있어야 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 7장을 이해하는 식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면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성벽 보수 공사 마무리 단계가 1절에 소개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기타 원수들이 어떤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거 꼼수입니다. 이게 2절에 있죠. 느헤미야는 안 만나려고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다. 너희들과 만날 일이 없다. 라고 3절에 말하죠. 4절에 이 원수들이 네 번이나 수작을 걸었지만 느헤미야와 귀한 포로 유다 백성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굉장히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지요. 가짜 뉴스가 담긴 편지까지 보냅니다. 유다의 왕이 있으리라는 가짜 뉴스 예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에요. 황제가 보낸 가브너거든요. 거기에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이 있으면 그 왕은 반란 수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이고요. 가짜 뉴스를 편지에 담아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느헤미야 총독은 실체가 없는 유대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 황제한테 반역자가 됩니다. 상당합니다. 다른 총독 산발랏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놔놓고 야 반역으로 네가 죽을 거니까 내한테 와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꼬드기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8절에 그런 일은 없어. 그거 네가 꾸며낸 이야기야. 가짜야. 라고 반박하면서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선지자, 예언자, 이 사람들 첩자예요. 첩자. 가짜 목사들, 가짜 교계 지도자들. 예언자인 척하면서 혹은 목사인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피신시키려고 유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있으면 잡혀 죽을 거니까 네가 숨어야 돼. 성전 안으로 피신시키려고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있어요.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정통 유대인 느헤미야가 율법을 잘 알고 그런데 거기에 가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1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선지자가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12절에 적어놨습니다. 결국은 협박도 하고 비방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게 이제 13절에 되어 있고 14절에 느헤미야는 이들 가짜 예언자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전부 다 이 가짜들이에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5절 빨간 글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납니다. 여섯 번째 달이라고 해서 우리의 6월은 아닙니다. 8월 말쯤 되고 9월 초쯤 돼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달은 부활절이 있는 3 혹은 4월 달 그때가 첫 번째 달입니다. 16절에 외부의 적들이 크게 낙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위험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17절에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사적인 통로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내부에 있는 느헤미야 밑에 있는 사람들 고위 관리들 내통을 하는 거죠. 18절에 외부의 사람들이 유다 내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이고 다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끝까지 내부의 모략과 외부의 세력의 내통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더랬습니다. 성벽, 벽은 쌓았지만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통과 같은 위험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혼자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고 긴장되고 뭔가 부족합니다.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고 했죠.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세요. 똑같은 6장 15절인데 에스라서에도 성전 일을 끝냈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 똑같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웃었다고 이게. 아니 이게 6장 15절이 뭔데 이렇게 똑같이 하나는 성전을 끝냈다는 말이 있고 하나는 성벽 공사를 끝냈다라는 말이 나오냐 이거죠. 근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조사를 해봤어요. 제6월 엘룰월이라고 했어요. 그게 8월 9월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7월은 뭡니까? 9월 10월이 되죠. 그때가 추석 아니에요. 1년이 12달이 있는데 그 첫 6개 달의 제일 첫 번째 달이 어떤 달이며 나머지 6달의 또 첫 번째 달이 어떤 달인가 잘 기억하시면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보십시오. 엘룰월 다음은 티시리월이라고 해가지고 제7월입니다. 15일인데 갈로 열고 초막절 했죠. 한국의 추석절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우리는 음력 8월 15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1년을 12달로 쪼개가지고 절반을 지나자마자 7번째 달의 15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율법 낭독이라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벽 역사가 끝나는 것이 BC 445년. 그리고 앞에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6장 15절에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냈어요. 제12월에 1년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1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3, 4월이 되는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그때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전을 완공했을 때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6월절에 맞춰서 했다는 것이죠. 그 6월절에 맞춰서 성전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 공사도 끝났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봉헌식 비슷한 세리머니가 있어야 되죠. 율법을 낭독하는 커뮤니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초막절에 맞춰서 끝낸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게 이게 딱 들어맞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의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 같아요. 성전과 성벽 둘 다 6장 15절에 완공됩니다. 이 숫자는 우스꽝스럽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프레젠테이션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벽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유다 백성의 회복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성전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 투 트랙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후에는 회복의 중심은 예배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는 모세율법인데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전부 다 도 같은 사람들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율법이 하지 마라 하라 시행을 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따라하죠. 다 따라해요. 율법이니까. 포인트는 뭐냐? 너무 율법만 강조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지난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 거 기억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그 근처에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 아시죠? 나중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이방 여인이라고 부인을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예. 이상한 장면이 이제 연출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결단은 율법을 가져와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칼날의 개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서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벽 재건 후에도 똑같아요. 회복을 하는데 그 중심은 공동체를 어떻게 잘 다독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부르시고 성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고 성벽 재건은 공동체의 질서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은 건물 하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과 고백과 회개지요. 말씀과 그리고 옛날에 그 아픈 시절의 기억을 다시 가져와서 애통해하는 진정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5절도 발견했지만 6장 17절에서 19절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벽은 외부를 막지만 내면은 공동체 안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내부는 아직 위험합니다. 그러므로서 7장으로 싹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사람들을 단속하고 결속하는 작업이 7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오늘 6장 17, 18, 19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 연결고리입니다. 6장에서 성벽 재건 과정의 갈등, 대부분 외부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내부의 종교인들,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들이죠, 정보 유출자들로 바뀝니다. 내부 귀족들의 위협, 성벽 완공이라는 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부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할 것은 외부의 사마리아 군대뿐만 아니라 교묘한 내통으로 로비하고 정보도 누출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예배당은 세워졌지만 교회는 분열합니다. 급기야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안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거구가 남아있는 것이지. 거구가 득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완공된 예배당, 그 상징성을 되게 좋아하면서 거창한 봉헌식이나 뭐 그 외부 유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잔치 엄청나게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올려치기를 하는 순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짓는 것은 정말 교만이에요. 여기저기서 이해관계가 얽힌 요구가 들릴 수밖에 없죠. 소음입니다. 잡다한 소리에 떠밀리는 목사 리더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요새 말로 무너지기 위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의 기록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외벽, 교회당 큰 거죠.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의 신뢰관계와 네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7장의 명단입니다. 명단인데 성경의 족보나 명단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명이고 하는 그런 건 나는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미건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 7장의 이 명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은총의 명단이자 말씀과 공동체로 다시 살아갈 사람들의 기억 정서예요.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이름, 책임질 이름, 돌아온 이름이 기록된 것이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의 성벽 안에,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공동체 안에서 기억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7장 1절 4절 뭐 보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달리자 느헤미야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 운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문 개폐 시간을 통제해야 됩니다. 경비 체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포로들이 돌아와서 지어봐야 얼마나 뭐 이쁘게 지었겠어요. 터는 넓고 사람들은 별로 적고 자기 살 집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직까지 좋지 못합니다.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5절부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족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기록인데 행정적으로 신앙적인 기록과 기억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전부 다 족보들입니다. 그리고 카운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은 느헤미야서 7장에 있는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명단하고 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리 같죠? 왜 이리 비슷하죠? 계속해서 명단을 남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공동체임을 지향하는 것이죠. 기억되는 공동체. 뭐 여기는 뭐 족장도 있고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무슨 뭐 느디님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의 종들이라고 뭐 따로 있고 심지어는 확인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름이 한 문장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성벽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 안에는 누가 사는가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는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회복이란 공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공간 안에 누가 사느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정체성 문제입니다. 성전을 회복했다, 성벽을 회복했다, 그 회복 자체가 성취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기억의 재구성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분란과 음모와 내통을 통하여 고통을 겪는 이 포로들의 사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손이요 백성인 것을 천명하며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